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까? 서론적인 것 때문에 시험을 참 많이 당합니다.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게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작은 것으로 이익하는 것, 또 손해보는 것, 남의 말에 상처받는 것, 또 누가 오르니 그러니 이런 것으로 시험을 참 많이 당합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 서론인 겁니다. 서론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서론은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서론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에 시험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말에 오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영향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언약의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약 기도 8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살 풀려나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이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이 뭡니까?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랬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 해가 돋고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우리 아이리가 해바라기 꽃을 봤어요. 그 시장에 갔는데 꼭 해바라기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꺾어왔어요. 그 할아버지 보고 꺾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꺾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와서 뭐냐면 엄마한테 서프라이즈 할 거래요. 그게 영어가 아주 그냥 유창해요. 서프라이즈 한다 그러는데 그 서프라이즈가 뭐냐? 놀래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할머니한테 꽃병에다 이제 꽂아놨어요. 반드시 시들어집니다. 향기도 있습니다. 잠시 탄소 동화작용도 합니다. 근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시들어집니다. 내일이면 쓰레기통에 집어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또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해바라기를 그리더라고요. 잘 그려요. 보면 이렇게. 그렸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 그걸 또 오리더라고요. 오리네. 왜 그거 오리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줄 거래요. 서프라이즈 한다고 준대요. 그치. 그거 시들고 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 뭐 향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형상만 보는 거죠. 이게 저는 그때 그걸 몰라요. 아, 인생은 꽃과 같구나. 좋은 것도 일시적이에요. 근데 영원한 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은 뭐냐면 늙을수록 멋있어지는 거예요. 윤효순 권사님 뵀잖아요. 머리가 허열 때가 더 멋있더라고요. 더 멋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왜 염색하시냐고. 그냥 놔두시라고. 보기가 참 좋다고. 근데 그분의 멋은 흠모할 만은 아니에요. 근데 멋있어요. 이게 남자들은 중후해져요. 이게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의 삶 속에 있으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없겠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렇게 불신자 인생을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사람은 지나갈수록 쇠퇴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겉사람도 중요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사람은 수술하면 돼요. 이게 복음에 안 맞으면 수술하면 되지. 복음에 맞으면 그냥 놔두면 되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등 뜬다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아, 멋있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우리 그 최성태 목사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 양반은 염색 안 할 때가 더 멋있더라고요. 얼굴도 괜찮은데, 옷도 굉장히 어울려요. 근데 허름한 옷인데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저렇게 멋이 풍겨 나오는구나.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게 40 넘으면 풍겨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그 속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40 넘으면 얼굴에 다 인격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 주름살도 인격이에요. 배도 인격이라고요. 요즘은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아주 이거 집어넣으라고 애를 먹고 있는데 운동을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빠지더라고. 먹는 거 줄일 수밖에 없는데 먹는 거 줄이면 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막 먹어요. 막 먹어. 이황재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먹어도 괜찮대요. 핏줄은 금방 안 터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혈압이 올라가면은 그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타민C만 먹으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염증이 안 생기게 한대요.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혈액에 산화가 된대요. 그럼 그 산화가 되면은 핏줄에 계속 친대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대요. 결국은 약 먹고 그러면은 핏줄이 터져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약 먹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막 먹어요. 막 먹어도. 그래도 뭐 한 130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고 요즘 같을 때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비타민C 꼭 드셔야 돼요. 그것도 가루로 드셔야 돼요. 가루. 그래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그 비타민C의 중요한 게 뭐냐면 산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호흡기도를 하셔야 돼요. 호흡기도를 하면 암이 다 떨어져 나가요. 왜냐? 몸에 열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언약기도 8가지 하시면서 호흡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내뱉으면 돼요. 그러면 면역력이 강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황재 교수가 그런 얘기를 코로나19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래요. 감기 종류래요. 그러니까 감기 종류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대요. 그리고 비타민C 꼭 복용하셔야 된대요. 그래야 산화가 안 된대요. 이게 산화가 되면 여러 군데 치는 거예요. 왜 폐를 왜 칩니까? 산화돼서 그래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 비타민C 먹으면 끝나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예, 신약 289면이에요. 다 같이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름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게 뭐예요? 언약의 삶이죠. 언약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속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폐하지요. 겉사람을 쫓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사람은 겉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칠 거 고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속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속사람은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새롭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언약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우리 속이 새로워지고 그 우리가 속사람이 힘을 얻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11절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라. 이건 인생 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을 말하는 거죠. 부한 자도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꽃처럼 쇠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죠. 제가 세상을 염세적으로 살았어요. 싫을 염자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병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좀 뺑뺑이 좀 치려고 그랬는데 해병대가 불합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입대 영장이 나온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도 저는 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레카차를 끌고 갔거든요. 그 쫄병들이 못 올라가겠다고 내가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끌고 가서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한 번은 세 번을 죽을 뻔했어요. 첫째는 뭐냐? 레카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언덕을 내려오는데 그때 고목나무가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핸들을 확 틀었어요. 그러고선 요걸 꺾어가지고 반발을 거기다 걸치면 되겠다. 정확하게 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역시 브레이크가 터졌어요. 그냥 낭떠러지셔서 펜스를 치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 위병소에서 나에게 총을 갈기는 거예요. 기관총을. 그래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세 번 다 살았어요. 그 한 번은 땅떨어지 떨어져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게 천국인 줄 알았어요. 허예요.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바위에 걸쳐가지고 그 차가 중간 대우에 걸쳐가지고 대롱대롱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병 저기 뭐야 공군 부대에서 저기 불도저를 불러가지고 끌어 당겼다는 거예요. 아, 나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조수가 탔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이 병장님 왜 차가 이럽니까 그러더니 아니 나는 지금 브레이크 터져가지고 급한데 그 걔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조수죠. 그런데 내가 막 핸들을 꺾어가지고 그 고목나무에다 반발을 탁 걸쳐버리니까 그때 살은 거예요. 그러고선 브레이크를 밟아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바늘구멍처럼 났는데 거기로 브레이크 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왜 세 번 살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목사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염세주의를 살 수밖에 없어요. 실을 넘잖아요. 세상과 담쌓기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하나님 못 만났거든요. 그때 내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월급을 타죠? 한 번에 다 써버려요. 왜냐? 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나는 굵고 짧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지금 보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오래 살아. 복음을 하니까 오래 살아야 돼. 많은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딱 있어요. 내가 세계의 복음화를 보기까지는 안 죽을 거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죽더라도 세계 복음화를 보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복음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4장 13절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4장 13절입니다. 아, 전도서 12장. 12장 13절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리고 주제죠.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영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해요. 저처럼 되죠. 저처럼. 제가 아마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은 완전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오줌 질질 싸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그 술주정뱅이들 보면 아, 내가 저럴 것 같더라고. 진짜 은혜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느 날 마귀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거는 못 막아요. 이건 또 알 수도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도가 됐는지, 또 왜가 내가 화토에 빠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못 막아요. 알 수도 없어요. 마귀가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스케줄 속에 들어간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2, 3, 7 성전을 놓고 기다려요. 그 외에 그걸 질라고 기도합니까? 선교 시간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스케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뭐냐? 광야 인생이에요. 그 광야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엔 반드시 언약 기도 여덟 가지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깃발을 뭡니까? 어떻게 꽂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그래요? 세계적 즉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왜 광야길 인생이 필요합니까? 애굽에서 많은 체질을 갖고 왔어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거지 은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결론은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일이 딱 하는 게 없어요. 언약 기도를 꽂으면 돼요. 그러니까 언약 기도 여덟 가지가 계속 지속돼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성경에는 시험이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시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있죠. 시험당할 때 항상 두 가지가 역사예요. 즉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도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합격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되면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안 되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잘할수록 뭔가 모르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안 돼. 그 사람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이 뭡니까? 내 야망이에요.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자꾸 고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는 뭡니까? 세상 욕심이에요. 물질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욕심을 내야 됩니까?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돈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좋지만은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잡히면 안 되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만하기라는 건 사탄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뭐냐? 돈이 필요한 거지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고. 가치가 달라졌다는 건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쓰는 만큼 주시는 거지 너희 필요를 다 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뭐냐? 하루치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양식도 분명하지만은 영적인 양식도 그거예요. 그걸 하루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모든 것을 우리 다 잡아버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 없는 걸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랬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요. 즉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뭐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덜 가졌으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이 더 가졌다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 비참함에 사탄이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해방되려면 딱 하나입니다. 언약기도 여덟 가지 속에 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인생이지 남을 죽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자라는 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볼 것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올 때는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시험이 됩니까?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창세기 3장이 있는 것을 못 보니까 자꾸 다른 데서 시험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문제의 원인하는 걸 모르니까 자꾸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또 환경 탓을 합니다. 나라 탓을 합니다. 나라님 탓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는 게 참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보는 게 참 많더라고요. 아, 사람이 그렇게 사는구나. 안 되면 전부 남 탓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험이 드는 겁니다. 우린 딱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 시험합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걸었어요. 그 시험하는 예수님을 시험한 게 세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거, 명예요, 경배의 대상과 육신적인 거,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발이 떨어지지 않게 천사를 부를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 아니냐. 그리고 경배대상 받거라. 그때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립니다. 말씀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으라. 말씀에 이르시되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해요. 그때부터 사탄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합니다. 아주 핵심이 뭔지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린 성령이 내주된 사람 아닙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는 뭡니까? 안 좋은 것으로 운질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탄이 포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우리를 보고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탄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나에게 힘든 상처를 준 사람 있죠? 다 포용해야 됩니다. 왜냐? 사탄이 무릎 꿇어야 되니까. 그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용서 못할 죄를 진 사람 다 덮어줘야 됩니다. 나에게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덮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탄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탄을 심심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탄이 재밌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말씀은 제껴놓고 교회도 제껴놓고 예배도 제껴놓고 메시지도 다 제껴놓고. 그 어떤 이 집사님이 우리 새벽 메시지를 꼭 들으신다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꼭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꼭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늘 메시지를 새벽 메시지를 듣는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제껴놓고 마귀가 재밌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 나라에 애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심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 수용해야 됩니다. 다 이해해야 됩니다. 다 수용해야 됩니다. 다 포용해야 됩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허물 많은 사람인데 네가 이러니 저러니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만 못 받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즐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기도 8가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시험이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시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릇을 준비시키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검정고시를 봤잖아요. 고졸 검정고시를 봐야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템테이션입니다. 즉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우리를 자꾸 갱신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를 세계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체질 가운데 안 좋은 체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앙 체질도 있고 염려 체질도 있고 근심 체질도 있고 육적인 체질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1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입니다. 그걸 문제 속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린다는 그 얘기는 모든 것이 문제가 끝난 겁니다. 내가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지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은 전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피할 길을 내서 즉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지요. 오기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시험 위기에 올 위기 뒤에 올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알기에 참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누림으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왔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문제까지도 누려라. 시험이 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험까지도 누려라. 고난 왔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고난까지도 누려라. 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누리라는 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는 시험을 먼저 성경에는 시험을 인정받는 자라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을 견뎌내시고 옳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림으로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는 잘 견뎌야 되는데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련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가는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구약 274면입니다. 다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길을 가시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게 하려고. 또 만나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게 시험에 아주 통과한 겁니다. 근데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한 겁니다. 시험이 올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시험을 주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게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하나입니다. 언약 기도요. 그 여덟 가지 기도 속을 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오더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광야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맞구나라는 확인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평상시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도 할 수 있고 사기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를 만났고 위기를 만났고 중상모략을 만났고 그리고 아주 오해를 받았고 그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진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평상시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나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 더 나쁩니다. 왜? 지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겁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보면은 늘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자식이 어떻겠냐. 그 사람이 키우는 렘넌트는 어떻겠냐. 계속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딱 하나입니다. 언약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식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허구한날 우리 엄마는 맨날 속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또 특별한 사람은 또 복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한테 그게 그대로 영향합니다. 계속 자식도 속아버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또 반드시 시험이 올 때는 복음과 전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통과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응답.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사람들은 복이 있게 됩니다. 이 복은 뭐냐? 근원적 복이고 불가항력적 복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고백한 신앙과 똑같은 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는 복은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다 보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 복은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복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들. 딱 하나입니다.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 첫 열매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마지막 열매까지 있겠죠. 그건 우리라는 겁니다. 그가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건 우리도 그와 같이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모델적인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는 것. 우리가 부활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선 아, 저 사람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자꾸 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절대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을 이롭게 하는 말입니다. 뭐 사탄 나라의 이익을 끼칠 필요가 없죠.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 소리는 안 통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거기 이러죠. 같이 합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는 기쁘게 여길 때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이루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4절입니다. 여기 이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약기도 8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의심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1장 6절에 이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는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불신앙과 신앙을 두 마음을 품는 거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 압니다. 사람은 몰라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그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길 마음속은 압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압니다. 그래서 꼭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믿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뭐냐? 언약기도 여덟 가지 속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시험 올 때는 언약기도 여덟 가지를 하세요. 예수 이름을 가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 아는 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이길 힘을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 이길 힘을 부활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영적 사실과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미래를 갈 수 있는 힘을 만남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경제를 회복하고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 해결할 약속을 예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욕심 부리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도 마세요. 비교 당하는 순간부터 내가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언약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여덟 가지 기도 속에 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기는 오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